우리 이 아침에 다 같이 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5장 신약 성경 뒷부분에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세요. 요한일서 5장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성경 이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5장 그 7절 말씀, 우리가 지금 8절을 읽었지만 그 7절 말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이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또 다른 명칭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여기에 등장하시면서 이 셋이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지금 생략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삼위일체에 관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아래 구절에 보니까 또 하늘, 그러니까 7절에서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분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는 땅에 증언하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과 물과 피, 또이 셋이 하나로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어떤 의미일지를 상당히 깊게 이렇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구절들에 대해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좀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 자체로 볼 때.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는데 그 영과 물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이 영이 이제 소문자 S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문자 스피릿 그거 성령님과 좀 구별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령님의 어떤 그 사역의 결과,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피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 영이나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좀 여러 가지 좀 근거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과 또 피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사실 좀 쉽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셋이 지금 하나로 일치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셋이 증언하는 것이 결국 일관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사역의 결과나 또 물이 증언하는 것이나 또 피가 증언하는 것 피에 관한 진리나 또 물에 관한 진리나 이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진리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치성, 일관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한 그 저자,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동일한 저자인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이 분량으로서는 제일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은 참 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른 책보다도 유독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 물에 관한 그 일관된,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에 기록된 그 물에 관한 그 일관된 언급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줄기차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영과 물과 피, 이 셋이 지금 땅에서 지금 하나로 지금 일치하면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한복음이 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그 문맥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에 1차적인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물에 관한 것들을 해석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 자체가 그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 관한 진리를 많이 이야기했다면 그것 역시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1차적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물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과 관련이 있죠. 이때 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분,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 침례자 요한의 물침례였습니다. 2장에 가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포도즙이 된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었는데 포도즙으로 변했죠. 초자연적인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하신 이 초자연적인 사건,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중에 물에서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서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게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출생을 영적인 출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또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우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었죠. 이 야곱의 우물, 이 물을 통해서 드러내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는 제가 생각할 때그 인생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이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죠. 그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죠. 요한복음 6장에서 갈릴리 바다에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을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자연 법칙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의 물이 그런 용도로 지금 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생수의 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게 참된 만족을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또 가보니까 실로암 연못이 나옵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 는 이제 그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이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또 질병을 치유하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니까 이것을 의학으로 고칠 수 없죠. 이걸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용도로 지금 실로암 연못에 그 물이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3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사용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은 이 피조물인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이 인간,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때각 장에서 그 물이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물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또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그 각장에 나오는 그 물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에 일차적으로 이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 모습, 우리 인간을 드러내준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그 단계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물을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지금 나오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혼인잔치, 이건 뭡니까? 이 결혼식이죠. 그렇죠? 결혼의 일종의 피로연 같은 그런 곳입니다. 결혼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죠? 결혼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결혼의 의미였어요. 그렇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한 육체가 될 때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들자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산하고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만드셨거나 여자만 만드셨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한 육체가 되게 하시면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그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혼인잔치에서 지금 등장하는 이 물, 포도즙이 된이 물은 그 혼인잔치를 흥겹게 하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그 혼인 자체에 즐거움을 더하고 그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서 지금 그 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탄생은 기본적으로 이건 참 기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의 일차적인 그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기에 앉아 있는 그 모든 분들, 어린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의 물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한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의 물을 거쳤다. 또는 달리 표현해서 이 요한복음 2장의 물을 마셨다.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3장에 와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할 때,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느닷없이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늙은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보니까 5절에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지금 물에서 났다는 것은 육에서 났다는 것이고, 성령에게서 난다는 것이 지금 그 뒷부분에도 똑같이 성령에게서 난다는 것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난다는 것, 이것은 육체적인 첫 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그 모태에 있을 때 우리가 다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양수라고 하죠. 물 안에 아기가 이렇게 감싸여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첫 출생을 하게 될 때는 물과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양수와 함께 육체적인 첫 출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2장에서의 물처럼, 그러니까 혼인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이 한 육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 물의 단계를 우리가 거쳤다면, 또는 그 물을 우리가 마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엄마 뱃속에서의 이 양수, 이것도 우리가 거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물도 마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이제 부도덕했던 그 사마리아 수가 라는 그 도시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떠가야만 했던 그물 이야기가 이제 4장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먼 길을 돌아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것은 이 사마리아 이수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도시에 이르시니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할 때그 야곱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아주 성경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원래의 이 사람의 기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야곱은 우리가 보통 이 속이는 자, 간교한 자의 대명사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 엄마와 공모해서 결탁해서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장자의 그 복을 또 도둑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두려워서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그래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하게 될 때에도 계속해서 자기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내가 이잘될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의 그 맡은 그 양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인생의 성공,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그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부단하게 자기의 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온갖 꾀를 써서 성공해 보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의미하는 바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좀좀 달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저와 상종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런 말안 했을 거다. 오히려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께는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자, 이 야곱의 우물이 깊었습니다. 아무나 지나가다가 쉽게 쉽게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물이 깊었고, 물을 기를 그릇이 없으면 뜰수 없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공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간신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고단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때 야곱의 이 우물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명의 남편을 거쳐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여자여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어울리지를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여자가 물을 긷는 이 시간이 6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6시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아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할 때 6을 더해서 이게 12시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6을 더해야 되지요. 이게 12시예요. 12시 정오라는 것은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칠 때입니다. 이 유대의 기후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대단히 심한 그런 기후지요. 그래서 밤에는 덧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후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예화 중에 덧옷을 빼앗고 뭐 덧옷을 그뭐 돌려주고 하는 그런 예화가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 정오라는 것은 가장 지금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이고, 이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지 않습니다. 물을 기르러 이 먼데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오히려 택해서 이 여자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삶이 대단히 곤고한 사람이죠. 그 한낮의 살인적인 열기를 감수하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떠가야 했던 바로 그 물. 이 야곱의 우물은 죄와 관련이 있는 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몰래 와서 마시는 물. 야곱 자신이 지금 인생에 이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하려는 사람의 대명사로 되어 있고, 또이 여자가 와서 지금 이 퍼가는 물, 이것이 깊은 곳에서 힘을 다해야만 기를 수 있는 그 물이라면, 이것은 지금 죄와 관련이 있는 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출생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모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죄의 권세 아래서 눌려서 신음하는 모든 인생을 보여주는 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그 전설이 깃들여 있는 연못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니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는데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기에 지금 어쩌다 한 번씩 이 물이 이렇게 동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천사가 물을 휘젓는다고 본 것이죠. 그럴 때에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에 뛰어들어가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그 모든 병이 낫는 것으로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베들레헴 할때그 배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배자가 그 바이트, 그래서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이트. 그 다음에 그 데스다에 해당하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 mercy, 긍휼, 또 kindness, 그러니까 친절, 또 favor, 그러니까 호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조합해보면 이 베데스다가 가진 의미는 그러니까 긍휼의 집이다, 친절의 집이다, 또는 호의를 베푸는 집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이 의미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연못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누구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까? 1인자, 최고자, 그렇죠? 가장 빨리 달린 자, 이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그러한 물인 것이죠. 가장 빠른 자에게만 보상해주는 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최고는 언제나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열 사람이 달려도 그 중에 최고는 한 사람이고, 만 명이 달려도 그 중에 최고는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두는 우리 요즘 말로 루저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최고를 위해서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물이 지금 이 베데스다의 물이고, 이것은 잘못된 목표에 속고 있는 인생들을 보여주는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 인생의 잘못된 목표의 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그책 중에서 왜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 책을 좀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제가 아마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누나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그때 읽었던 거로 제가 그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책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그 벌레가 늘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살기만 하다가 인생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다 보니까는 모든 애벌레들이 다 이렇게 한 기둥을 기어 올라가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 올라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이 애벌레도 똑같이 자기도 그 일원이 돼가지고 그 애벌레들로 뒤범벅이 된그 기둥, 그 기둥을 자기도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아래 애벌레를 밟고 누르고 이래가면서 이제 그 기둥을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 제가 그 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죠. 어쨌든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또 다른 기둥들이 수없이 많이 그런 기둥들이 다 있었고, 그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인생의 모습.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고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밟아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데스다가 그런 곳입니다. 연못의 가장자리에, 바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가장 빨리 들어갈 확률도 있지만, 그러나 저 연못과 좀 그래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어쨌든 먼저 발견하고, 또그 사람이 다리가 성한 사람이라면, 팔은 붉은데 다리가 성한 사람이라면 그 연못이 동하는 것을 본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다다다다다닥 뛰어가면서 그 거기에 자리 피고 거저 깔고 누워있던 모든 사람들을 배건 머리건 막 밟고 지나가서 뛰어가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인생의 잘못된 목표. 어찌됐든 내가 최고가 돼야 한다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야 어찌됐든 나 하나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물이 지금 베데스다의 못인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의 물은 인생의 잘못된 목표의 물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혹시 이러한 물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이러한 물을 목표로 우리가 살지는 않았었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 부분을 좀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제 고등학생들,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잘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바는 딱한 가지입니다.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앞서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적게 자야 하고, 남보다 내가 어쨌든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생들은 주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그렇죠? 방학도 없고, 밤낮도 없이 그 성공의 목표를 향해서 의자에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뭘좀 가르쳐 달라 그래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다 경쟁자 아닙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내 가치관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사는 것이 어쨌든 내가 이 인생을 사는 그 목표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밟고 올라가서 1인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해도 좋은, 그게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전쟁의 날들을 대비해서 말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떼어놓을 것들을 떼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쉬운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떼어놓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성장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들을 섬기고 이 모든 일들에서 여러분 전혀 시간 없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에 속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온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1, 2년 있으면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그럼 이제 그게 자기 믿음이 될 터인데, 그때는 누가 마음대로 터치도 못할 터인데, 그럴 때 정말 그 자기의 믿음이 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느슨하게 하면 대학교 들어가면 분명히 딴 길로 나갑니다. 믿음 버립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믿음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자들 시집 가면 믿음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모든 신앙이 언제 형성되는 겁니까? 지금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 물은 인생의 잘못된 목표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이 인생의 잘못된 목표를 제거하는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참된 음료가 나옵니다. 참으로 음료이다. 참된 음료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식인종들이냐. 사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니까 뭐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행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그래서 이게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나쁜 소문도 돌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 6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아,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몸이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러니 이게 사실 좀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할 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게 지금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음식이시고 그러니까 참된 양식이 되시고 그분이 참된 음료가 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진 인생은 아무리 빵을 배불리 먹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되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참된 음료를 마셔야 된다. 참된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5장에서 지금 인생의 잘못된 목표의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물을 찾아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제일 첫 번째로 1등으로 뛰어드는 그 모습,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6장에서는 어떤 것이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아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 성취. 그것이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닷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삼투압 작용 때문에 그렇죠. 바다는 보통 우리가 그 세상을 많이 비유할 때 씁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은 많이 마실수록 갈증이 나고 제일 많이 마신 사람은 제일 빨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생 내면의 근본적인 갈증은 인생의 성공을 위한 갈증이 아니라 의로움을 위한 갈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볼 때는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뭐 이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올라본 사람들은 대부분 허무해합니다. 아까 그 애벌레처럼 별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최종적인 갈증,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갈증은 뭐냐면 그것은 의롭게 되는 갈증인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양심의 거리낌이 꽤 사는 삶에 대한 갈증인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해진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갖는 평안함은 내가 재산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갖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내가 큰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갖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갖는 평안함,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숨이 넘어가는 그 직전에 내가 침상에 누워서 갖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떳떳한 양심에 대한 그러한 평안함인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양심에 거리 끼는 것들을 좀 해결하고 죽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때 정직해지면서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좀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갈망은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사실 떳떳함, 삶을 떳떳하게 살았다고 하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갈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한 갈증은 이게 이제 죄 문제잖아요. 떳떳한 거, 이게 죄 문제인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갈증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그래야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너 이거 하면 회초리 다섯 대 맞아? 했을 때 회초리를 안 맞고 있는 동안은 내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른 빨리 회초리 다섯 대를 맞아버리면 그러면은 그때 맞을 때는 아팠지만 그 이후에는 양심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그 양심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대가를 치르고 양심이 깨끗해져 보고자 노력하는데 그런데 죽지 않으면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값을 치르는 행위가 성경에 보니까 피를 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짐승의 피를 사람의 이 죄책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것으로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목숨으로서 그 죄값을 갚지 않으면 죄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죄를, 짐승의 이 피를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거리낌 없이, 거리낌이 없는 그 양심이 되고자 하는 이 갈증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주는,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다.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안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죄들이 덮여질 수 있지만, 잠시 덮여질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그 죄를 제거할 수 없기에 수많은 짐승이 반복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영원히 끝내는 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피를 마시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참된 음료를 마시는 자가 인생의 잘못된 목표의 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잘못된 목표로 인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물, 곧 참된 음료,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가보니까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인생을 참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지금 생수의 강이죠.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물, 성령님,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물만이 사람을 온전히 해갈하고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인간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생명의 숨, 즉 하나님의 생명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혼이 된 그러한 흙덩어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흙덩어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흙덩어리입니다. 그 죽은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성령님, 생명의 숨이 다시 들어가게 될 때, 그 생명의 성령님께서, 살려주는 영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건드리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강,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 그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인생을 참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물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실로암이 나오죠. 이 실로암은 무엇입니까?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보내어졌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내어졌다. 이 물은 어디로 보내어지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물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생의 눈을 뜨게 하는 물입니다.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일들이 지금 4절서부터 나왔는데요. 제자들이 물었죠. 누가 죄를 졌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 눈먼 사람이 돼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유전적인 그런 형질들은 다 하나님이 의도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 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그곳에서 씻어서 보게 되는 물, 인생의 눈을 뜨게 하는 물이 실로암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은 마치 창조 때의 과정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었다. 그래서 그 침으로 진 흙을 이겼다. 그래서 그진 흙을 그 눈먼 자의 눈에 바르셨다 그랬습니다. 진 흙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신 이분께서 침을 뱉을 때 숨이 나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숨이 나가면서 이진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더니 그 사람의 눈이 띄었습니다. 이 과정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얼마나 유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때 이분의 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출생과 조금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창조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살아있는 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할 것은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빚어서 다시 만드시는 과정을 해놓으셨어도 이 사람이 다시 살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둘째 출생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 출생 말고 엄마 뱃속에서 물에서 나오는 것 말고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새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 물을 마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그 유월절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4절에 보니까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물을 새로운 삶의 목표를 위한 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물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손에 들린 그 대야 안에 있는 그 물, 이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한 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제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8절에 보니까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그럼 제 몸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은 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의 모든 몸은 온 몸은 뭐로 씻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지요.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씻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물로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물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유지를 위한 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물입니다. 구속주와 구속받은 자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출생에 의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물입니다. 13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야 참다운 행복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지는지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행할 때 너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남을 밟고 그 사람들보다 앞서야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째 출생,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제 주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대야에 담겨진 이 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물을 마셨습니까? 또 우리 모두가 이 물을 매 순간 마시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물을 초청의 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물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그 심장이 터지도록 외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분께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맨 마지막 장 22장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종류의 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입증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이 물들을 통해서 인생의 각 단계를 그 결혼 전부터 생명이 태어나는 것부터 그래서 그 인생이 추구하는 그 인생의 그 목표에서부터 그 죄된 속성에서부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지부터 그 이후에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새롭게 출생한 이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물로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매 인생의 단계에서 필요한 물들을 마시고 그 물들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목마른 분이 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의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6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이 메시아 시편이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가 턱에 붙었나이다. 예수님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이 예수님의 이 참된 음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한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두 번째로 출생해서 인생의 그 목표가 바뀌고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 삶의 물들을, 우리 삶에 필요한 그 각 단계의 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것을 여러분이 각자가 좀 주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